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여러분, 주로 안 믿는 분들이 우리에게 묻는 질문 중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세상이 왜 이렇게 불행하냐고 가끔 질문을 하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으면 참 좋은 세상을 만드셨을 텐데 왜 이렇게 불합리한, 왜 이렇게 불행한 일들이 많이 있느냐고 가끔 묻기도 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질문에 대해서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들이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해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할 수 있어야 하고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실력이죠.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나 혹은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요, 왜 이렇게 세상에 불행이 많으냐라고 생각할 때는 자기만 그렇게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다른 사람도 다 같이 당하는 고통이면 그래도 고통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다른 사람은 안 그런 것 같은데 나만 왜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에 별로 위로해 줄 만한 말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주변에서 위로한다고 이런저런 말을 하지만 그게 위로가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위로한다고 하는 말이 오히려 화를 돋구는 경우도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만 당하는 고통이 아니고 주변에 다른 사람도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그게 위로가 많이 됩니다. 군의 훈련병 시절에 훈련병 훈련소에서 훈련할 때 참 고생 많이 한다 싶으시죠? 훈련소에서 하는 고생은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큰 고통이 아닐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똑같이 당하거든요. 똑같이 뛰고 똑같이 고생하고 벌을 받아도 같이 받기 때문에 좀 덜합니다만은 나중에 훈련소 끝나고 각자 부대로 자대로 배치가 되어 갔을 때 거기 가서 쫄병 생활 참 슬프고 처량하고 괴롭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같이 고생 안 해요. 누구는 참 천하에 편하게 지나고 있는데 자기는 엄청 고생을 하고 있을 때 이게 정말 불행해지는 거죠. 여러분, 힘들다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 때 아 세상에 나 혼자구나라고 생각이 들면 이 해답이 잘 없어요. 나만 아픈 것이 아니고 나의 이 아픔을 함께 해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생각이 들면 참 이겨내기가 수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서 가장 큰 위로를 받느냐면 나의 이 아픔을 함께 아파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다고 믿는 성도는 이 모든 어려움에서 쉽게 벗어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에게 원망하며 항의하며 헛대들던 사람들이요 갑자기 돌변해서 최고의 기쁨을 누리는 장면들이 종종 보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하박국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박국이 세상을 바라보니까 정말 불합리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박국 1장 2절이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어떻게 내가 이런 걸 보고 살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당돌하게 대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답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 이런 말까지 합니다. 2장 1절에요.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러니까 높은 곳에 서서요.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이건 하나님께 완전히 대드는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내 이 질문에 어떻게 말씀하실지 나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하나님께 이렇게 대들었겠습니까? 그랬던 그가 나중에 부르는 하박국의 노래 잘 아시죠? 세상에 모든 것이 다 없어진다 해도요, 나는 여호와 한 분만으로 기뻐하겠다라고 노래합니다. 이거 왜 이렇게 변하는 겁니까? 내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처사를 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에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모든 것이 다 사라지는 고통 가운데서도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을 거기서 발견하는 겁니다. 이건 정말 아는 사람만이 아는 겁니다. 여러분 욥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 비명을 지르고 살았는지 아시죠? 욥이 그렇게 고통스러워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뭐하고 계셨을까요? 재밌어 하셨을까요? 욥이 순전하다는 걸 하나님께서 아셔요. 저 욥같이 순진한 사람을 네가 봤느냐? 이렇게 자랑하셨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욥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 차라리 날 죽여주세요라고 비명을 지르고 있을 그때 하나님께서 뭐하고 계셨을 것 같아요? 재밌어 하셨겠어요? 욥아 조금만 참아라.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건데 조금만 참아라. 고온 시험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욥이 얼마나 기뻐하실 걸 하나님께서 상상을 하시면서도요 욥의 그 아픔을 하나님도 함께 아파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고통 가운데 울부짖던 하나님께 대해서 그렇게 원망하던 선지자들이 왜 별로 상황이 달라진 것 같지도 않은데 왜 그렇게 돌변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이런 환경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난 후에 느끼는 감격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을 쭉 한번 찾아보셔요. 엄청난 고통 가운데서도요 전혀 굴하지 아니하고 행복하게 살아갔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적어도 다윗은요 왕이 되기까지 얼마나 고통스러운 세월을 지냈는지 모릅니다. 사망과 나 사이는 한 걸음밖에 안 된다면서 그렇게 쫓겨다닐 때 다윗은 하나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걸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어려움을 다들 이겨냈던 겁니다. 오순절 이후에 제자들 한번 보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바울을 한번 보세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도 진정으로 행복했던 사람들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에스겔 그들이 어떻게 사셨는지를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려면 못 삽니다. 저도 못 삽니다. 그렇게.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기쁨을 누리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고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행복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호세아서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한 번 더 묵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3장 1절을 한번 보세요. 좀 깁니다. 절반만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신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건포도 과자란 게 무슨 말입니까? 이건 고급 음식입니다. 아주 고급입니다. 건포도 과자를 즐긴다는 것은 그 앞에 나와 있는 다른 신을 섬기는 것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말하자면 우상을 섬기며 그 우상에게 바쳐진 가장 대표적인 음식이 건포도 과자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우상에게 바쳐놓고 그 우상 앞에서 먹고 즐기며 우상과 놀아나고 있는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라가서 이런 삶을 살아도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지 못하신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원래 사랑이시니 그렇게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그거 당연한 겁니까? 여러분 마음이 참 넓은 사람은 고통이 없을까요? 늘 웃고만 지내니까 저 사람 속엔 아무런 아픔도 없는 줄 아십니까? 뒤끝이 없는 사람은 정말 속에 아픔이 없는 줄 아십니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아픔이 없는 줄 아십니까? 이 호세아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1절 그 뒷부분을 또 보십시다.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타인에게 연애를 받다가 음녀가 된 그 여자. 원래 자기 아내였습니다. 다른 남자하고 놀아나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 여자를요, 찾아가서 사랑하래요. 여러분, 아이를 셋이나 낳고 살다가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간 아내를 찾아가서 사랑하랍니다. 그럼 이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남자들이 바람 피우는 것을 두둔하려는 뜻은 전혀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일반적으로 하는 말에는 이런 말이 있죠. 남자들의 바람과 여자가 바람 난 것은 좀 다르다고 말합니다. 남자들은 가정을 다 팽개쳐가면서 바람 피우는 일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남편과 자식을 버려두고 나간 여자는요, 가정을 다 포기하고 나갔습니다. 돌아오기 어렵습니다. 찾아가서 만나도 거의 대부분 돌아오지 않습니다. 찾아오라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은요,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중간에 그 시작하면서 너는 또 가서 이러죠? 또 자에 주목을 하셔요. 왜 또 자가 들어가 있습니까? 남편과 자식을 버리고 집 나가버린 여자를 찾아오라는 이 이런 바보 같은 짓을 전에 또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두 번째란 얘기잖아요. 최소한 두 번째란 얘기잖아요. 호세아는 전에도 이 말도 안 되는 짓을 했습니다. 언제입니까? 정말 장래가 촉망받는 훌륭한 선지자였던 호세아, 총각 호세아였습니다. 얼마나 인기가 많았고,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요. 그런 호세아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이요. 저 창녀촌에 가서 음란한 여자, 창녀를 하나 구해다 결혼하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결혼할 때 얼마나 따집니까? 자기 집안이 좀 괜찮으면 조금 떨어진다 싶으면 얼마나 반대가 심합니까? 이건 조금 떨어지는 정도가 아니고요. 저 장류를 구해다가 결혼하라 하는데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서 또 가서 가는 것은 처음에 그 사건을 염두에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장래가 촉망을 받는 목사 후보생이요, 어디 장녀 한 사람 데려와서 결혼하겠다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전에도 한번 얘기 드렸습니다만, 그런 여자를 데려오면 여러분들이 사모님이라고 하겠습니까?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일을 호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했습니다.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 호세아 이야기가 모든 사람 입에 다 퍼져나갔습니다. 호세아가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바로 이 여자 같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를 셋 낳았습니다. 그 아이들의 이름이 참 걸작입니다. 쉬운 말로 하면요, 아이 이름을 전부 욕을 붙여놓은 겁니다. 제일 험한 욕을 새 아이에게 붙여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여 앉으면 가끔 이름 조금 이상해도 그 참 얘기 많이 하잖아요. 무슨 성에 뭐가 붙으면 안 되고 이런 거 많이 있죠. 리라, 서울 한복판에 유명한 사립학교 이름이 리라, 요즘 국민학교? 얼마나 좋아요. 단 고시한테는 안 됩니다. 아이 이름이 아무리 좋아도요, 고시한테는 리라 붙이면 안 됩니다. 우리 모의 앉으면 이름 조금만 이상해도 그거 재밌다고 막 떠들고 있는데 세상에 아이 이름에 욕을 하나 붙여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호세아의 가정에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 오셨는데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남편과 아내를 버리고 다른 남자를 따라 집 나가버린 여자를 찾아가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2절 보셔요.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말합니다. 몸값이 필요해진 걸 보면 집 나간 아내가 단순하게 집을 나갔다가요? 이게 아마 요즘 말로 해서 무슨 인신매매단에 걸려 넘어간 것 같습니다. 그냥 간부를 따라 나갔으면 헤어지고 돌아오면 되는데 이 돈이 필요했다는 것은 거의 노예나 마찬가지인 처지로 떨어졌다는 걸 말합니다. 그냥 구해오라 해도 순종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하나님은 사랑하라고 하시면서 몸값을 가지고 가서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구해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를 따라서 집을 나갔다가 아예 팔려 나가가지고요 노예처럼 살고 있는 그 여자를 데려와서 어쩌잔 이야기입니까? 성경에 예를 드는 것이 제일 좋을 듯해요. 다윗이 아들의 반란을 피해서 왕을 피난을 갈 때요 그 궁에다가 후궁 10명을 두고 갔습니다. 압살롬이 이 후궁을 전부 겁탈해버립니다. 훗날 다윗이 다시 궁으로 돌아왔을 때 이 후궁 10명을 어떻게 하나요? 죄가 있다면 누가 죄가 있는 겁니까? 지켜내지 못한 다윗 왕이 죄가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후궁 10명은요 사무엘하 20장에 보면 죽을 때까지 생과부로 지냈다고 합니다. 별궁에 가둬버렸습니다. 죽을 때까지 생과부로 지냈습니다. 호세아의 아내는 이거보다 훨씬 더 하잖아요. 그 찾아와서 어떡하는 얘기입니까? 참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몸값이 참 재밌는 것이 왜 은 15개고 보리 한 호멜 반이냐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호세아가 아내를 찾으러 다니고 있다는 것을 온 동네에 광고하라는 뜻입니다. 은 15개하고 보리 한 호멜 반은 가격으로 치면 비슷하답니다. 그러니까 은으로 몽땅 환산을 하면 은 30개를 가지고 가라 이 말이죠. 보통 일반적으로 종의 값이 은 30개였다고 한다면요. 가정을 버리고 나가서 그냥 팔려가버린 사람에게 은 30을 준다는 것은 값을 좀 비싸게 쳐준 셈이 되네요. 창피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은 30개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지만 조그만 주머니에 넣어서 딸랑딸랑 들고 다니면 사람들의 관심을 그렇게 안 끌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부끄러운 짓을 하고 돌아다니니까 수표 한 장을 딱 품고 그냥 다니면 다른 사람들이 별로 주목 안 하잖아요. 그런데 은 30개가 아니고 은 15개하고 나귀 한 마리에다가 보리 한 호멜 반을 실으라는 겁니다. 한 호멜 반은 나귀 한 마리에 가득 실리는 양이랍니다. 광고하고 당이란 뜻입니다. 호세아가 집 나가서 팔려나가버린 마누라를 찾아 돌아다니고 있다는 걸 소문을 내라는 뜻입니다. 집 나간 아내를 왜 그렇게 사랑하라고 합니까?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기 때문이다고 말합니다. 1절이요. 아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면 사랑했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 때문에 나도 이런 여자를 사랑해야 되느냐고 반론을 펼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은요. 호세아의 가정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 백성들이 알도록 전하라는 겁니다. 이 호세아 이야기는 좁게는 호세아의 가정사이지만 이걸 조금 넓혀보면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호세아가 부인을 찾으러 몸값을 짊어지고 부인을 찾으러 다닌다고 하는 이것을 소문을 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사랑하고 있다는 걸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소문을 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선지자의 아내이면서 세 아이의 어머니였던 이 여인이요, 집을 나가가지고 뭐 팔려갔습니다. 선지자가 이런 아내를 찾으려고 온 동네 소문을 내면서 돌아다니고 있다는 걸 만약에 여러분이 안다면 뭐라고 한마디 해주고 싶으세요? 뭐라고 하고 싶으세요? 경상도 사람 잘 쓰는 말 있죠? 때려쳐버리라고 막. 이런 거 아니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나무 얘기 같지만 우리 얘기로 돌려가 한번 해봅시다. 목사님 사모님이 바람이 나가 가출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교회를 돌아볼 겨를도 없이 그 마누라 찾는다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이게 말이 되기나 되는 일입니까? 누구 얘기입니까? 누구 얘기입니까? 엄밀히 말하면 호세아 얘기가 아닙니다. 누구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자기 백성을 위해서, 자기 백성을 사랑해서 자기 백성을 찾아 헤매고 다니신다. 이 말씀을 전하라는 겁니다. 3절 보세요. 그에게 이러기를, 그러니까 집 나간 아내를 찾아와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 3절이 무슨 뜻인지 잘 보세요. 얼핏 읽어나가면 무슨 뜻인지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다른 번역을 제가 하나 소개를 할게요. 당신은 많은 날을 나와 함께 살면서 창녀가 되지도 말고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지도 말고 나를 기다리시오. 그동안 나도 당신을 기다리겠소. 표준세 번역은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찾아와서 함께 살면서 나를 기다리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찾아와서 함께 살고 있으면서 오랫동안 장년으로타지 말고 다른 남자들과 관계를 맺지도 말고 나만을 기다리기시오. 나도 그리하겠어요. 이게 뭔 말입니까? 음란해서 욕정을 이기지 못해서 남자를 따라 나가버린 여자를 데려왔어요? 간신히 데려와서 뭐부터 해야 되겠습니까? 음란한 성행위를 절제하는 훈련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 훈련을 꼭 거치란 이야기입니다. 그 훈련이 다 끝날 때까지 나도 당신과 관계를 갖지 않고 기다리겠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육체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인격으로 거듭날 때까지 나도 육체관계를 끊고 기다리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담배 끊는 거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죠? 술 끊는 거는요? 아예 막 끊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시는 게 행복입니다. 참 어렵습니다. 그거보다 더 어려운 게 아마 마약 끊기 아닐까요? 참 표현이 이상합니다만은 이 호세아의 부인에게 있어서 남자 끊기란 어떨까요?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올 때까지 이 남편이요, 자기도 기다리겠노라고 말합니다. 어렵고도 고통스러운 일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의 권고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절에요. 음행의 용고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자든 여자든 결혼하래요. 뭐 때문에요? 결혼의 이유를 설명할 때 이런 구절을 말씀하신 예를 제가 한 군데도 못 봤습니다. 성경이 참 감사해요. 이건 엄밀히 말하면 음행이라고 하긴 좀 곤란하죠. 음행을 행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남자든 여자든 결혼을 하라는 권고죠. 여러분, 이 성욕을 피하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뜻입니다. 고린도서 7장 9절입니다.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혼인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혼인하는 것이 나으니라. 혼자서 정욕을 이겨낸다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혼하라고 말합니다.
결혼한 남편이 아내를 옆에 두고요. 당신이 온전히 거듭날 때까지 나도 기다릴 테니 당신도 기다린다기보다가 절제하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뜻에서 하는 이야기가 이 3절입니다. 음란함을 버리기 위해서 아내도 훈련하는 기간을 견뎌내야 하지만 그 옆에서 견뎌내야 하는 선지자의 고통은 아마도 더 클 것입니다. 누구의 고통입니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고통입니다.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만 힘든 거 아니에요. 그 이스라엘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참고 견디는 하나님도 엄청난 고통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이런 아픔을 함께하고 계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고 말할 때요, 이게 나만의 고통이 아님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범죄한 이후로,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이 땅에는 어쩔 수 없는 이런 고통이 있습니다만은 이런 모든 고통을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다시 온전한 세상을 만드시기까지 우리가 당하는 고통만 고통이 아니라 이런 아픔을 하나님도 겪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땅에서 이런저런 어려움, 아픔은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 아픔들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이거 나만 당하는 아픔이 아니고 이건 하나님도 겪고 계시는 아픔이다. 나로 인해서 내가 당하는 아픔으로 인해서 하나님도 겪고 있는 아픔이라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이런 아픔들을 다 이겨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요? 아니 하나님께서는요? 자기의 독생자를 희생하셨습니다. 내가 아프고 내게만 왜 이렇게 가슴 아픈 일이 자꾸 생기느냐고 원망할 게 아니고요. 너 그 아픔 내가 안다. 힘들지만 나도 그런 아픔을 겪고 있고 그 아픔을 이겨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도 그 고생을 함께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나님의 마음을 잘 보여주시는 겁니다. 내가 몹시 아파할 때요. 하나님도 이 아픔을 겪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럼 얼마나 감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왜 이렇게 힘든 세상이 되었느냐고 생각했더니 그 힘든 세상을 바로잡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죽이셨다고 한다면요? 우리가 견딜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박국이 왜 갑자기 변해버리는지 아세요? 바울이 그렇게 고생하면서도 이 땅에서 가장 행복했던 이유도 바로 이런 깨달음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걸 기억하기 때문에 그 모든 어려운 가운데서도요, 그 어려움들을 뛰어넘는 기쁨이 그에게 있었던 겁니다. 부인이 온전하게 회복될 때까지 어려운 수련의 기간을 거쳐야 하듯이 이스라엘도 그런 기간을 겪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4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정치적인 활동, 종교적 활동을 다 빼앗겨버릴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든지 우상을 섬기든지 그것조차도 다 금지되어버리는 상황이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아픔의 기간을 겪고 난 후에요. 5절 보세요.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이스라엘이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을 동안에 하나님도 동일한 아픔을 참고 견디셨다가 결국은요, 이스라엘을 온전하게 회복시키실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배반한 이스라엘을 끝까지 사랑한다는 이 하나님의 고백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셔서 자녀처럼 여기시고요, 그 다음에 신부처럼 소중하게 여기셨다는 그 하나님의 본심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징계도 하셨고 심판도 하셨지만 그게 본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짜 본심은요, 매를 들 때 들더라도 심판할 때 하더라도 결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할 수밖에 없고 네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도 그 아픔을 견디어내서 결국은 회복시키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고 성경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겪을 때 부모도 힘들잖아요. 우리 아들님이 군대 갔다 오더니 복학을 했는데 하도 힘들다 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학교 포기하고 내려오라 했습니다. 그렇게 힘들면 포기하고 내려와라. 편입을 하든지 수능시험을 다시 치든지 새로 해보자. 그랬더니 아빠, 내가 여기서 포기하면 나 뭐 먹고 살아 이러더라고요. 좋다. 포기 안 하겠다면 내가 몇 가지 이야기를 좀 더 하마. 그리고 이야기를 좀 하고 한번 끝장은 보고 그런 다음에 다음 학기 얘기하죠. 그랬더니 장학금 타가 왔대요. 큰 장학금은 아니지만 어쨌든 공부를 좀 잘했다고 장학금을 타가 왔더라고요. 근데 장학금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도저히 공부를 못 하겠다고 그렇게 힘들어할 때 그 전화 받는 아버지 마음은요, 편한 줄 아십니까? 저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자녀가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는데 아버지, 엄마 마음이 편합니까?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힘든 과정을 겪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도 함께 그 아픔을 참고 견디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러니 구약의 하나님요, 전 아무리 봐도 심판하시는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변덕이 심하신 하나님 아니에요. 구약의 하나님도 여전히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사랑에 감격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하는 겁니다. 자녀에 대한 사랑을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는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자녀의 아픔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럼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요, 네가 그렇게 고통스러워할 때 나도 그러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한 번 더 보셔요.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네가 그렇게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할 때 나도 그렇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십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요, 힘들고 어려운 거는 나만 그런 건 아니에요. 다 잘 사는 것 같은 다른 사람들도요, 들여다보면 이런저런 어려움, 아픔들이 다 있게 마련입니다. 그것이 어떤 어려움이었던 하나님께서 나도 너와 함께 그 아픔을 견디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서 여러분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는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좋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모든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보잘것없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자녀로 삼고 신부로 삼아서 어떠한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전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그 사랑 누리며 살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부족한 저에게 이 귀한 사랑 깨우쳐 주신 것 생각할 때 우리는 조그마한 어려움 앞에 원망하고 힘들어하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는지 우리 한 번 더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겪으신 그 아픔을 기억하며 나와 함께 힘든 과정을 함께 건너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 사랑에 감격하여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게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들에게 증거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주옵소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사랑 베푸신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